오늘은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란 하박국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안기다, 또 안아주다. 안기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내가 안기는 거고, 안아주는 것은 내가, 이것은 뭐 능동형, 수동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이 부분은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박국서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씨름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한 이유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다가 응답을 받고 마침내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남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 또 남북, 분열, 이거 70년 끝나면 50년, 10년 지났는데 70년도 지금 지났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귀한 교회들이 힘을 잃고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 두 번째로 파송하는 이 나라 아닙니까? 해야 될 사망이 너무 많은데 왜 복음 가진 교회들이 힘을 잃고 분열하고 이렇습니까?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씨름하듯이 그 자기의 가족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를 우리 한국의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뭐 촛불시, 태극기시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여름이면 그래도 괜찮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1박 2일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서로 추운 겨울에 지금 15차, 또 대통령의 입장에 봤을 때도 참 어떤 분은 좋은 부분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 좋은데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분열된단 말이에요. 이념이 분열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돼도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야 되고 미국과 뭐랄까 국제적인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중국과 협상을 하고 일본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그 강대국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죠. 사실은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의 왕은 여호와 김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내부적으로는 왕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강포가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포라는 단어가 하박국서에 여섯 번 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강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박국서요. 예. 그 중에 하나의 단어인데, 왜 강포를 행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애굽, 아수르, 이 강대국이 있으면은요, 그 나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속국을 삼아서 조공을 받아요. 그러면 조공을 받으려면 왕이나 고관대작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또 꼭두각시처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살아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많은 세금을 걷어서 힘들게 세금을 걷어서 이제 강대국에게 그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왕들이 그런데 왕들과 고관 대작들이 국민들에게 향해서 여러분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수르 너무 강하고 또 애굽도 너무 강한데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쳐서 다 죽입니다. 정말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나 애굽에 예를 들자면 일을 바쳐야 바치면 돼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3, 5, 10을 걷어서 그 1이나 2는 강대국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취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그분들이 그걸 걷어가지고 오히려 일본에게다 다 바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오히려 같은 민족인데 이런 상황이 이 유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박국이 말해요. 하나님 저 나쁜 지도자들을 왜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이 강포를 행하는 저 위정자들을 바꿔버리지 뒤집어버리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국제정세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을 모시는 것도 힘든데 일본하고 조율하기도 힘든데 중국이 더 센 나라로 일어나서는 거예요. 과거에 중국이 별로 힘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이 사드 문제도 뭐 30년 전이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중국이 힘 있는 나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런 마음이죠. 우리 국가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상황이 딱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씨름하듯이 항의를 하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오늘 많은 믿음을 가진 분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질문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면 의문도 있고 질문도 있고 따지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과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박국서 1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나왔는데 40일 기도했는데 40일 기도 두 번이나 했는데 금식기도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의 소원을 두지 않고 더 갈수록 어려움만 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유 목사님도 그 예를 이야기했죠.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기도수첩을 열심히 하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제 기도수첩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태권도 진급 단 시험에서 떨어졌어. 내가 떨어졌다고 이제 기도수첩 안 한다고. 우리가 이런 어린애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에이 그거 가지고 그러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또 주십니다.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악인은 흥하고 선량한 백성들은 착취와 강포를 당하는 등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저는 이 변론과 분쟁을 보면서 요새 종편, TV 또 촛불이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참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참 서로의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됐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박국서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질문은 어찌하여 하필이면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삼키게 하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이 나라 백성 중에 위정자들과 저 왕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왕들과 저 위정자들을 치기 위해서 옆에 강한 나라를 바벨론을 지금 승하게 해서 저 사람들 통해서 다 죽여버릴게. 그러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뭘까요? 저는 이걸 수십 번 읽어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고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동문서답 하듯이 왜 강포를 이 나라 행합니까? 위정자들이 저러합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이 1장 중반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바벨론 하나님이 왜 강포를 행합니까? 그런데 내가 바벨론을 일어 세울게. 강하게 만들게. 이렇게 강한 나라는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아 그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그냥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알고까지 행할. 여러분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이 있어. 이 정책이 나빠. 그러니까 이걸 뜯어고쳐야 돼. 의료보험 정책이 나쁘니까 뜯어고쳐. 또 어떤 주택 건설에 대한 그런 건설에 대한 법이 뜯어고쳐. 고치면 좋습니까? 반드시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작용이 있어. 이 세상 일이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이렇게 하면 저기 개성공단 저것을 없애. 없애니까 좋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장님들은 아직도 해결책을 못. 아프리카의 대리 개성공단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 그거 없어야 돼.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 아빠가 그 개성공단에 입주한 여러분 사장님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거는 북한을 도우는 거야. 저 돈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드니까 핵을 만드니까 없애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빠가 그 직장에 다녔다면 우리 자녀가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한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면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전쟁과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 같은 세계에 왜 폭탄이 터집니까? 왜 다리가 잘라집니까? 왜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됩니까?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않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포탄에 맞아서 내 사업이 날아가고 내 집안이 날아가고 지금 그러잖아요. 중동에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날아와서 내 집을 쳐버리고 영적인 걸 보면 바로 그거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와서 IS가 테러하고 오늘 이런 영적인 상황에 우리 현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천군 천사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질문을 하자 하박국서 1장 3절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하는 거예요. 악인? 누가 악인인데? 하박국, 너는 선해?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논리가 틀렸어요. 하나님, 악인이 어떻게 저 악한 북한이, 여러분 북한 모든 사람이 악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종북이 좌파가 악합니까? 우파가 악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파들이요, 우파는 다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파고, 좌파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도 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옳은 건지 몰라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저는 어떤 해병대 어르신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죽여버려야 된다. 빨갱이들. 아, 생각해. 우리 국민인데요. 네. 그랬어요. 왜 죽여야 됩니까?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저기 좌파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공산당 아닌 사람이면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 빨갱이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진리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문과 의문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럼 믿으면 됐지.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의문적. 그렇지만요. 아, 저도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다 믿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를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 우리 아빠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논리와 이성과 이런 합리적인 생각과 이런 어떤 그런 사상 때문에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진화론, 창조론 안 배웁니다. 다 진화론 모입니다. 선생님들 99%가 진화론 속에 지금 가 있습니다. 엘리트 99%이 진화론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무슨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는 거죠.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는 심각한 문제예요.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어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한두 마디만 여러분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그거보다 이게 맞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김영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뭐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대학교 카이스트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대학원을 다니는데 어느 날 생명공학을 공부를 하다가 세포에 대한 공부를 했더니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모든 세포에는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들어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기놈인지 그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유전, 그 DNA 그 한 줄에 32억 개의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분석하는데요, 슈퍼컴퓨터로 10년을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가 우리의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확 이제까지 안 믿었던, 그럼 다 교회 다녔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다니고 했죠.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걸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 확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네 단어의 말을 했어요. 네 단어가 떠올랐대요. 뭐가 떠올랐을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아, 그 교수님이 말했어요. 계시군요. 계시군요.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셨군요. 계시군요. 그 후로요,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 그 후로요, 세상이 모든 게 달라 보였대요. 이게 진정한 영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의 몇 번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몇 개월 동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진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런 분들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불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렘넌트 목사님 심지어 아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구같이 의문에 꽉꽉 차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게 풀어지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건데 여기도 믿고 저기 이 종교도 믿어도 저 종교도 여러분 종교는 다 훌륭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적으로 개인 문제, 가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 지옥 못 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 아주 훌륭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셔야 되죠? 하나님만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제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조상죄까지 다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제가 지방에서 교회에 있는데요. 옆에 있는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예수 믿은 사람한테 당한 이야기를 30분 동안 쭉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아, 그랬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아, 제가 지금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기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도 다 이 정도예요. 예. 다른 데 가서 피해를 주면 꼭 말씀하시니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주일날 한 번씩 가니까 내가 이 정도라고 내가 안 그랬으면 진짜 너는 죽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교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가 왜 그러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그러고 성도들이 왜 그러고 한국 교회가 왜 그러고 여러분 목사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잘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억울해요. 하나님은 억울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교회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하고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왜 그렇게 헌금 강조를 하냐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면 돈 강조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법대에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했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는 벤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그분이 다 이야 아 그분이 그 개인 벤처 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아무데 도와주는 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개척해야 되고 우리가 재정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건축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벤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똑똑한 분이라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해된 모든 문제 해결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 힘든 거 있어요. 벤처예요. 설거지도 우리가 해야 되고 헌당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의자 모든 것도 우리가 사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개척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남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우리 선교 단체로 교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갖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목사님이 설명할 때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좀 공부 좀 하지. 저게 맞는가? 너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서 시간이 있길래 거의 뭐 신학서적을 신학교 가기 전에 다 본 것 같아요. 예, 대학사님. 제가 뭐 우리 알겠지만 저희 방에 보면 제 방이 굉장히 넓었는데 어렸을 저기 대학교 다닐 때 사면이 모두 다 책꽂이였어요. 다 책꽂이였어요. 예. 거기에 절반 이상이 신학서적이었어요. 항상 책 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신학교에 갔더니 볼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삼위일체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걸 봤더니 삼위일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 공간, 현재, 과거, 미래가 모두 삼위일체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발견된다.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 그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가 없으면 과거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없으면 과거 현재도 없는 거예요. 공간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 여러분 한 군데만 제로면 공간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수십 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우주 만물에 여기 반영됐기 때문에 저 그걸 쭉 읽으면서 야 이런 자연과학자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큼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박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이론을 부셔버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증명 안 됩니다. 이론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안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거 대봐라. 그 이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깨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존재하는 거 한번 이론을 가져와봐. 아니 그건 뭐냐 믿어야 돼. 그냥 믿는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많은 증거 속에 우린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한데 이런 거예요. 그 상자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어. 그 안에 상자는 근데 구멍이 작은 구멍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구멍으로 이렇게 봤더니 큰 코가 덜렁거려. 그래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밑바닥을 봤더니 기둥 같은 게 있어. 꼬리를 봤더니 짧아. 옆으로 봤더니 벽 같아. 이게 뭐가 들어 있어요? 코끼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부분론자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사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증명하라면 우리는 못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대홍수,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 그리고 어느 성도들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줬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꼭 교회에 나와서 나가서 예배를 드려놔야 돼.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목사님, 로마서 12장 1절, 평신도도 아니고 외우세요. 다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2절. 내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 나와야 돼요. 인터넷으로 드리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럼 몸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주신,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예배도 나오셔야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요. 특별한 여러분 등등 많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로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거쳐서 한번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딱 써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툭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찾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의문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한 작가가 계셨고요. 군인 출신이셨는데 아니 기독교 성경책이 말도 안 되는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성경을 반박하는 책을 쓰면 책도 많이 팔리고 이거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요. 2년 3년 동안 모든 도서관을 다니면서 다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을 쓰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분이 바로 배너 영화로 만들어졌죠. 배너를 기록한 작가 웰레이스라는 분이죠. CCC 교재에 가장 먼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문과 고민이 있으면 정말 책을 읽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노력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 기록하고 기도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의문을 기록한 노트가 두 권 있었어요. 지금은 안 적어요. 왜? 다 해결됐어요. 그걸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계속 책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지금은 과거하고 지식 수준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홍수가 이 홍수 같은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없는 그런 바벨탑 같은 타락의 지식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고 모든 것이 네피림이에요. 다 우리 영혼과 마음을 생각을 더럽게 만드는 내용만 이 인터넷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식이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공부하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걸 답을 주지 않으면 그 흐름에 영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네피림의 흐름, 바벨탑의 흐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약간의 지식,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역이 되시는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많은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꼭 이렇게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비난하듯이 싸우듯이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사실 나도 그렇게 과거에 믿지 않았다. 이렇게 갈등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준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원에 논쟁하지 않고 구원에 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변증의 사실 달인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잡혀왔어요. 그러면서 로마 모세 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예수님은 간단한 말로 답을 그들의 논리를 부셔버렸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부서뜨리고 여러분 신앙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게 질문의 문제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로마 법에 어긋나요. 만약에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을 한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또 세금을 내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로마에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이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내지 마라고 하면 바로 아마 로마 정부의 이야기로 선동해서 세금 내지 마라고 그랬던 그래서 잡혀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맞잖아요. 가이사가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이사 거잖아요.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짧은 말로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렸을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접해야 된다. 무엇을 영접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엘리트 니고데모가,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앞에 신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응답,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답을 주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다락방은 복음으로 삶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가정 문제에서 가서 여러분 답을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배 그 수가성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장소의 문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나 삶에 너무 문제가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었죠. 장소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 말했죠.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 신령과 진정으로, 이 뜻이 뭐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지선이라는 그 자매가 있었죠. 이대 다니면서 교통사고로 화상으로 3도까지 몇십 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올해 UCLA 사회복지학 박사 받고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우리는 기뻐하리라다. 네, 그 결국 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잖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송아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 기뻐하리라. 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암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거기에 어디를 갈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뭐 한 달 이상 그렇게 멈추게 돼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노트를 발견을 했어요. 쭉 한 달 동안 굶어가면서 뭐가 떨어졌다, 굶어, 누가 돌아가셨다, 쭉. 마지막 자기가 죽기,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가깝다. 마지막 흘리면서 굶어 죽어가면서 썼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지막 굶어 죽는데, 나는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선교도 못하고 암초에 걸려서 굶어 죽었는데,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서에서는 많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그 왜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한 게 2장 3절이에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로 응답 주면 좋은데 더딜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여러분. 두 번째, 어찌하여 강포를 행하는 자를 그냥 두십니까? 제가 대답을 하셨어요. 하박국 1장 5절, 11절에 내가 그러면 바벨론을 일으켜서 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 세상은 답이 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돼. 네. 그래서 너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게 답이야. 너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아니야. 다른 문제가 생겨. 이게 세상이야.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임했을 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왜 저 악한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2장 4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왜 바벨론을 강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하박국 너가 믿음이 없는 거야. 너가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너가 살아. 너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면 너 영혼도 죽고 너 나라도 못 살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래서 의인은 하박국 너는 믿음이 있을 때 사는 거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생하고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여기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박국 너는 의인인데 믿음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정신 상태는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하는 게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유대민족 우리 대한민국은 바벨론보다 미국, 일본, 중국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 12가지 재앙 때문에 어두워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과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의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라고 미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사역을 이루는 주역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절대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고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라. 우리 목표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박국 첫 번째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 18 구체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보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내 안에 항상 천국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속에서 모든 문제들과 의문들과 의문들의 응답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감옥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 채찍을 맞고 죽음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이 편지를 썼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마음과 생각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운동, 전도, 선교운동과 현장의 문화를 정복하는 제2의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성적인 의심과 질문을 뛰어넘고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이 의심 많고 불신앙에 가득하고 하나님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 확신을 갖고 다시 잃어버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형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전체를 치유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